28장 1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죠. 요 구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요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 맞습니다. 그냥 막 난파된 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죠.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진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이 죽다가 살아난 육체의 구원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관심 이런 육체적인 구원에 훨씬 관심이 큽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진짜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됩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요, 그 병이 낫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죽을 수 있는 여유까지도 품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영혼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가능한 일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걸 깨보니까 멜리데더라 이러는 거죠. 멜리데가 이게 어디 있는 섬이죠? 그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비껴 있는 섬입니다. 폭풍을 만난 곳은요. 그 이탈리아에서 본다면 훨씬 동쪽 바다, 지중해에서 훨씬 동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거기서 폭풍을 만났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은 목적지하고는 목적지가 로마니까요. 로마, 그니까 폭풍을 만나가지고 영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으면 또 생고생을 더해야 될 판이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목적지에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왔더라 하는 것도 이왕지사 만난 폭풍이지만 그로 인해서 어쨌든, 가야 할 곳에 가까이 와 있더라는 것도 은혜죠.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거 유명한 얘기죠. 또 뭐 이정희 선생님 뭐라 할는지 모르겠는데 또 온간 질문 한번 해봅시다. 뱀한테 물렸는데 왜 아무 일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이럴 때 이제 정답만 자꾸 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정답 되려고 하고 자꾸 궁리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뱀한테 물렸는데 왜 아무 일도 없어요?
독이 없었는 모양이다.
아, 독이 없었는 모양이다. 이런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독사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왜 그 저기 알잖아요.
예.
그 뱀. 어떤 뱀이 독사를 물려 죽을 거라는데.
토인들, 뭐, 무식한 토인들이 그런 거 알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왜 계속 나를 알겠습니까?
엉뚱한 질문에 답변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툭하면, 우리는 현대인이고 많이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원시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는 지혜는 우리들보다가 월등히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죽었구나, 이러면요. 우리보다 더 정확한 판단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안 죽은 거 보니까 독이 없는 거겠지, 이러는 것은,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아주 교만한 표현입니다. 예. 원주민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표현입니다만은요. 사실은요. 이걸 보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답변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프리카 토인들이나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무슨 영화죠? 아프리카에서 키 조그만 흑인 등장하는 영화. 아, 부시맨요. 그 부시맨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지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워 죽겠지만, 그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영화가 잘 보여줍니다. 그럼 영화 따지고 할 거 없이요. 이 토인들이 무식해가지고 독 없는 뱀인데 그걸 착각을 했다. 이거는 현대인의 교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아마 토인들이 착각을 했을 것이다. 뭐요? 저 바울의 손에 달려서 대롱대롱 하는 게 꼭 뱀 비슷하게 생긴 나뭇가지였었는데 그걸 툭 털어버렸는데 그걸 보고 아마 토인들이 착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답은 어때요? 어이가 없어요? 그거는 누굴 무시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그 토인들이 나뭇가지하고 뱀도 분간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냐. 토인들을 무시하는 수도 있는데요. 또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면요. 이 글을 읽고 우리에게 전해준, 아니 이걸 목격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누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누가가 막 기독교 최초의 역사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의사였습니다. 이런 배운 사람들의 고집이 어떤지 아세요? 배운 사람들의 고집. 무섭습니다.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하다가 자기 생각하고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좀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나 아니면요 악기 다루는 사람들요. 고집 무섭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 첼로를 배웠는데요. 자기 선생님이 가르쳐준 운지법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만졌다고요. 그 선생님이 네 내 제자이다 이래가 돌려버렸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영원히 버려버린 거예요.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냐. 그건 딴 데 가서 배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무섭습니다. 그래가 자기 제자를 아예 내팽개치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장인의 고집입니다. 우리 집 앞에 저 나가면 요새 화분 참 괜찮은데요. 길가도 보면 4개 만원 이러고 도자기 같은 거 착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제 누가 그러대요. 예술가가 혼을 불어넣어서 만든 톡이라고 했는데 구워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요. 막 뚝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우리가 옆에 지켜보면요. 아깝죠. 그런데 그 예술가라는 사람이 무서운 게요. 자기 원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거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학자들요? 우리는 남의 글, 남의 설교 가져와서 예상스럽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남의 글을 가져와서 자기 글처럼 하면 되면 이게 뭐요? 표절이잖아요. 보통 교인들은요, 좀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설교라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랬는데. 이, 어떤 학자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에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것까지 사오버린다는 얘기죠. 학자들은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요. 목숨 걸고 사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게 배운 사람들의 고집이고, 장인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말이야 처음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세히 살피고 연구한 대로 글을 써나가는데 이 택도 없는 글을 함부로 집어넣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잘못 봤다 아니면 토인들이 잘못 본 걸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는 그 토인들을 무시하는 것도 되지만 이 글을 쓴 누가를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그런 어설픈 사람이 그 글을 썼다고 본다는 것은 아무리 지금의 학자들이 그런 소리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금방진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건 사실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토인들이 저건 독사다 그리고 저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아 그럼 또 왜 안 죽었느냐 말이에요. 독이 없었다고 했다고요?
이렇게 한 번 물면은 독이 네? 이빨 사이로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다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예. 예. 그러면 독사 죽고 뱀은 뱀이 아니고 벌은 왜 이렇게 한번 다
벌은 그래도 죽지만 독사는 그렇게 안 죽어요.
누가 한번 다른 데 가서 한번 물었겠지.
독을 다 빼놓는다.
학교에서 이제 이런 학생이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학생이지만 이제 정답하고는 별 관계 없는. 토인들이 받는 게 정확하고 누가가 본 것도 정확하다고 한다면 독사에게 물려서 마땅히 죽어야 될 텐데 안 죽은 거 그럼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적. 기적이죠.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종종 베푸셨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자기가 쓴 그 서신서에는요 이런 이적에 대한 글이 거의 없습니다. 자랑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해요. 안 하는데 누가가 이 글에서 이런 걸 한두 개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한두 개는 좀 보다는 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요. 원인이 아니면 그 바탕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열심, 그 다음에 바울의 달변, 말은 그렇게 잘 못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그 바울이 배운 학식이 있습니다. 배운 거. 학문에 도통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 문화나 히브리 문화, 양쪽 문화를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묻는다면 답이 뭐 누구겠어요?
준비된 그릇을 들어 쓰셨다.
네. 준비된 그릇을 들어 쓰셨다. 거의 맞는 답이라고 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콕 찍는다면요. 바울의 학문.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요. 그것만으로 다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시 때때로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그런 그릇을 들어 쓰시는데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만 갖고 말하면 바울에 못지않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학문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울이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능력 있는 사람 경계해야 합니다. 뭔가 조금은 이룰 수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룰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교회 부흥은 누가 일으키죠? 누가 교회를 성장시킵니까?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교회는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자꾸 커지고 성도들이 없는 교회는 안 커지고 그렇습니까? 가끔은 성도들이 많은데도 안 커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기도 해요. 성도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모여들어서 커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쇠퇴할 때에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 그러면 뭐겠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목사님 영향이죠. 목사님 영향입니다. 성도들의 영향보다가 목사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도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근데 교회 성장이 정말 목사님 탓입니까? 아 그럼 우리 교회 안 크는 거 다 우리 목사님 탓이다. 그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저 한 같은 원인자입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전부 함께 모여서 교회를 키우고 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목사나 성도들에게 다 조심해야 될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항상 우리 속에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뭘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계해야 될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그게 제일 무서운
그런가요?
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막 어떤 은사를 뭐 은사도 종종 하잖아요. 이 시간에는 뭐 하나님을 본다든지 음성을 본다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생기면
네.
다른 사람까지 다 힘을 얻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왜 제가 바울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늘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바울을 들어서셨느냐 하고 묻는다면 바울의 학식, 그 다음에 열심, 그 다음에 이 당시 헬라 문화나 히브리 문화를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열심에 비할 바 글쎄요.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을 겁니다. 열두 제자도 있잖아요. 근데 유독 바울을 들어서 이런 일을 해나가신 것은 바울에게 그럴 만한 용이, 그릇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나 혹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을 할 만한 능력은 전혀 갖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한번 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자기 그릇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장원을 하나 열고 싶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네?
아니 기술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네? 기술부터 닦아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기술만 하고 안 되잖아요. 기술은 있는데도 사람이 안 모이는 수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뭐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를 하거나 손님을 끌어들이는 다른 요소가 별로 없거나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뭐 이런 요인들이 다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미장원에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냐를 연구하는 노력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래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무서운 거. 기도하고 열어놓기만 하면
네. 교회 부흥도 일맥상통인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교회와 교회 간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런 교회가 성전이 건축이 되면 서로 또 전파하기도 좋고 이런데 그런 게 고려가 안 돼요. 참 이게 독단적인 그런 게 많잖아요. 믿음 네. 하나로 밀어붙이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혹은 성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몫이나 생각해야 될 바는 제쳐놓고 하나님 은혜만 얻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그건 뭐가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만은요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반농담 비슷한데 진짜 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천지 창조요. 사람이 있기 전에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전부 사람을 동력자로 삼아서 사람을 파트너로 삼아서 일을 해오셨지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해버린 경우는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누군가 가서 희생을 각오하고 갔을 그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났지. 가만히 뒀는데도 어디에선가 갑자기 이 눈물이가 쏟아져 나왔더라.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로 하여금요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애쓰고 희생하게 해서 일을 해 나가시더라. 그것은 뭐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일을 남긴 사람들 보세요. 그런 준비 없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큰 인물 된 인물이 있는가.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심과 노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 일 없더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만약 여기서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었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제목은 이 토인들의 그 생각입니다. 독사 딱 물리는 걸 보고요. 저 사람 저 죄인이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로 결국 못 사는구나. 죄인이다. 이랬는데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신이다. 이러잖아요. 이 양반들 지조가 이렇게 없었어요.
지조가 없는 게 아니고.
네.
눈에 뭐 있는 대로.
놀라는 대로 신경을 합치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토인들하고 다 닮았습니다. 이 토인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많이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많이 아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수수께끼요.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아직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인들이요. 이 상황 보고는 아 저거 죄인이다 그랬다가 돌아서서 신이다 이러고 있는 이거나 오늘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 하지 못하는 것은 가만히 보세요. 비슷합니다. 철학자들이 내린 답변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간이 뭐냐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뭐냐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내린 결론. 털이 없고 두 발로 걷는 짐승. 사람이 뭐냐에 대해서 하는지 당대 철학자들이 다 모여 연구해보니까 답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판적인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산닭의 털을 뽑아가지고요. 거기다 집어 던진 거예요. 너가 말하는 인간이 이런 것이다 하고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아요. 네? 살죠? 털 뽑는데 뭘 죽어요. 단지 뽑기가 좀 어려워서. 아니면 뭐 안 뽑아서 안 뽑히면 전부 깎아버리면 되죠.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인생이 뭐냐를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이 모양이다는 얘기죠. 극이나 이 토인들이나요. 하나님 없이 기적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거 답 못 낸다 그런 뜻입니다. 간혹 어쩌다 답을 내놔놓고 보면 이 토인들 하는 집 모양처럼 우스꽝스러운 꼴밖에 되지 않는 셈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을 알고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아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이 바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목숨을 구했고 그 다음에 그 후한 대접을 여기서 또 받게 됩니다. 그 요나하고 같이 탔던 사람들하고 늘 비교가 돼요. 이 바울과 같이 배를 탔던 이 사람들하고 요나하고 같이 배 탔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같은 점은 있어요. 배 타고 가다가 고생했다는 점이죠. 다른 점은 뭐겠어요? 바울과 같이 탔던 사람들은 바울 덕에 살았고, 그 다음에 요나하고 같이 탔던 사람은요?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내가, 그 다음에 요나만 던지고 자기들은 무사히 갔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요, 바울과 끝까지 동행을 하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답은요.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됐죠?
시작조차 다르니까.
하긴 시작도 다르긴 다르네.
시작조차 뜻하는 것들이 또 다르네.
엔딩이시느냐? 말도 순정하냐? 읽을
때. 아, 누구하고 같이 타느냐, 그 말이죠? 요나하고 같이 탔던 사람들은 애꿎게 고생만 하고 요나 내버리고 가게 되고, 바울하고 같이 탔던 사람은요? 바울 덕분에 무사히 살아서 같이 가게 되고. 좋은 답입니다. 그걸 조금 달리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목적지가 달랐거든요. 요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간 사람이 아니에요. 가야 할 곳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차피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만은요,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사귀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그게 복입니다. 괜히 어설픈 예수대기하고 같이 있다가는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좀 잘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이왕지사 사귀려 그러면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사귀라. 괜히 어설프게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댕기는 인간하고 사귀다가는 그 놈이 얻어맞아야 될 것, 대신 얻어맞는서도 생긴다. 그렇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위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까?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왕따기나.
주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 그럼 반성을 해야 되지.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게 제가 드린 얘기는 그런 걸 가르치라고 아니고요. 결국은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나 때문에 주변이 다 도망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이런 데는 있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나 여기 토인들 중에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본다고 믿었을까요?
좀 지난번에 하셨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숫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늘어갔죠. 그러니까 봐도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시대에 이런 이적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 다 믿을 텐데, 그죠?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은데. 어?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들도 기적 많습니다.
저 안수받아서 병이 나은 사람 중에서도요, 진짜 믿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일정한 기간 지나면 내 이만큼 믿어줬으면 됐잖아 그래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병고침을 받거나 이적을 본 것이 그 자체로 신앙이 되진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계기는 됐는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신의 말씀으로 알아갑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지는데, 그게 소홀이 되면 그 이적이나 감격이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토인들이나 선원들이나 다 예수 믿게 됐더라 그래 나오면 좋을 텐데 그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시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어떤 계기만으로도 마무리가 된다. 그 후는 후로 이제 과정을 거쳐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는 씨를 뿌리는 정도밖에는 안 되고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훗날 여기에도 분명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 이런 경험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요? 한결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일도 참 열심히 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이런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적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시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한꺼번에 5,000명씩, 3,000명씩 돌아올 그때는요? 예수님이 그 뿌린 씨앗이 그때 사기 트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데서 또 욕심을 좀 부리면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반드시 거둬야 된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꼭 거두지 않아도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도한다고 열심히 전했는데 끝까지 안 나와서 그 다음 이 사람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붙어가지고 딱 한 방에 그냥 교회로 나가버린 거예요. 누가 전도한 거죠? 마지막에 데려간 그 사람만 다 자른 게 아니고 그 전에 열심히 그 사람을 건드렸던 사람도 공은 굳이 막 그걸 공을 논한다면요. 그 사람 공이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교회 데리고 온 그거 하나만 그럴 게 아니고 평소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도 여전히 전도의 한 부분이고 씨뿌린 행위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옆집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 옆에서요. 예수제 이렇다 하고 아주 못된 뿐만 잔뜩 보여놔놓으면요. 그럼 거꾸로 전도 무지하게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제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여전히 씨뿌리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바울은 막 씨만 뿌려놓고 지나간 상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추장의 아버지의 병을 고친 사건도 나타납니다만 그거는 앞에 독사한테 물렸다가 아무 일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거기서 그 수많은 선원들이요. 몇 개월 동안 지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울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숫자가 2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십시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요즘 말하면 이름은입니다. 왜 이름은 안 갖고 왜 기호라고 그랬을까 할 건데, 옛날에 배에다가 쓰는 게 그 전부터 기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여기 나오는 그 지명을, 어느 게 지명인지 잘 보세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에 오래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이 여기 참 표시가 좀 잘 안 납니다만은 항구, 마지막 항구가 어디일까요? 보디올이 마지막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보디올에 상륙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육로로 가는 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이탈리아가 막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남단에 상륙을 했는데 그 위치가 보디올입니다. 뭐 지명은 나중에 지도책 같은 거 확인을 꼭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디올에서 아마 그 로마까지요. 뭐 약 한 200km가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웃기는 게 14절입니다. 보디올에 내려가지고 그 여기 형제라는 건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7일을 머물러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바울은 죄수잖아요. 고생하는 백부장이 7일간 휴가를 준 셈인데요. 지금 무슨 재수가 있었노? 예.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할 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일회를 휴가를 주다시피 가서 저 만날 사람들 만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도망가리라는 생각은요? 추워도 안 하는 거죠. 뭐 그래 있다가 뭐 이럴 저 일주일 뒤에 갑시다 이래도 이 도망갈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점과요. 또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하는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그래도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 바울이 잘못되거나 도망가 버리면 백부장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정도 신뢰할 수 있도록 내준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신부나 이런 곳에 도착하면 네. 며칠씩 이렇게 뭐 물건들도 하고 네. 한정을 타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이 처음 호송할 때부터 뭐 정도가 이야기는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백부장님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미 들어서 아는 테고 이게 어떤 죄수라는 건 알 테고 그러니까 쭉 오면서 실제로 배 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격한 걸 보니까 바울과 이 백부장의 관계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고요. 모르긴 몰라도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이 백부장도 나중에 예수 안 믿었을까요? 바울이 저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훗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갈 때요. 나중에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셔요. 로마 교회는 틀림없이 군인들이 세웠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봤는데도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교회가 저렇게 조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그 속에 군인들이 있었을 거고 군인들이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주동인물로 꼽을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겠어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입니다. 아마 두 번째 또 하면 이 백부장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일주일씩이나 뭐 천천히 갈 거니까 다녀오세요. 그러고는 믿는 형제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휴가를 내보내줄 이 정도인데 이런 거 보면서 좀 우리가 부러운 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신임은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게 보정수표처럼 통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일이었든 간에 이 참 어려운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요. 예상되는 답변. 알고 여섯에 일어납니다.
공동계열 하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근데.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나마 그래도 평가가 받는 중입니다. 그건요. 야, 다른 예수 선생님은 안 그러던데, 니만 왜 그러냐. 이제 이리 또 나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게요. 그렇게 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 바꾸면 이래 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라. 한때는 장로들이 쫙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요, 권사들이 또 쫙 나왔습니다. 제가 그 텔레비전을 안 봤기에 망정이지요. 그거 보고 붕괴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옷노비 사건. 권사님 세 분 나와가지고 성경책에 뭐 손까지 얽고 뭐라 뭐라 했다 하대요? 그래, 이리저리 해가지고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 혹은, 그런데 미안한데 하나 더 붙입시다. 목사라고 한들 믿어주나요? 저 어제 좋은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나도 가볼까 싶은데. 호주에는요, 목사를 비방하면, 형사법에 걸린답니다. 이유 없이 목사를 비방하면요, 그게 바로, 바로 범죄행위,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야, 뭐 괜찮은 동네, 이제 가볼까요?
사실은 교회가 지금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금으로
그런 거 환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아 독일은 뭐 체제가 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공무원이네.
네, 공무원입니다.
그 선거가 한 명이 없어서 한 명도 없어서 그냥 월급을 나라에서 다 주더라고요.
아, 독일은 신학교에 독일은 신학교에 안 믿는 사람도 갑니다. 머리만 좋으면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왜 가냐, 그러면. 월급 나오고 편한데. 공무원입니다, 완전히. 네, 그 얘기는 지금 막 별반 게 없고. 문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라는 한마디 같으면, 이게 보정수표처럼 뭐 좀 돼가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될 건데, 이게 누가 이렇게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백부장은 어쨌거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울대로 일주일씩이나 그렇게 막 믿고 내놓을 수 있을 이 정도의 어떤 몸가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웃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완벽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요. 로마에 갔는데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어 저자와 저작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아마 큰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삼관하는 특별한 지명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관이 세 개가 있는 곳 지금식으로 말하면 무슨 특별한 휴게소 여행 중에 있는 휴게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새삼스럽게 무슨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상하죠? 바울이 그럼 무슨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제수가 되고 온다는 걸 알고 로마의 성도들이 그를 맞으러 상당히 먼 길까지 나왔습니다. 나온 걸 보고 바울이 용기를 얻었고 마음이 담대해졌더라.
바울이 로마에 가면 이제 내가 어떻게 보나는 방식을 알게 생각을 하고 좀 그래도 마음이 좀 쫄아 있었는데.
쫄아 있었다 하면 다 알아듣죠. 오늘은 다 알아듣는 거. 가만히 그래. 정권사님 쫄았다는 말 알아요?
끝나는 거.
가슴 좀 소심해지고 좀 이렇게.
미리 말 다 해버리면 뭐.
앞으로 주님 뭐 도시나 아시는.
모를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바울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을 위로해줄 필요가 있나요? 아, 예수님도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위로는 꼭 필요한 거다.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났어요. 어느 목사님 그랬다더라.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본인이 쓴 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 마치고 나오면서 교인들이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느 권사님이 써가지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 교만해진다. 아 중요한 거는요.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그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평을 받고 있는 목사님 이야기에서 그게 제가 읽은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하면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큰 설교 못하지. 답변이 간단했답니다. 권사님 놔두세요.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아유, 목사님 무슨 그만한 일로 이러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막 짜잔한 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 되겠습니까 하는 거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래도 위로가 필요한 분이려니 생각하고 위로할 땐 위로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는요 소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으로는 못 드러내고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나마 털어놓는다고 어디다 털어놓습니까? 사모님한테 털어놔가지고요. 사모님이 골병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나 사모님 너무 골병되지 않게요. 그 위로할 필요가 어쩌면 한국교회에서는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그 동료 목사님하고 이제 판에 갔는데 그렇게 욕을 해대더래요. 그래서 같은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했더니 그게 이제 속에 있는 심정을 아무 정리를 해서 그냥 판에다 대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정말 상상도 못한 그 말들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도 목사님한테 놀랬다는 거죠. 놀랬는데 그게 이제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던 거 그냥. 그런데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예. 교회에서 배우기는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 고하라고.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한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일이 들어 있더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서로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산에 가서 그러는 거 이해는 가지만 좀 방법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만나서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다 이제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님들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나 그런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치시는 목사님 계셔요. 그렇게 열심히 치는데 뭐 운동 하나쯤 하는 거는 아주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설이 기가 막힌다니까요. 공 치면서요. 요거는 어느 장로, 요거는 어느 권사 그렇게 후에 패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다 싶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좀 힘드는 부분들이 많다는 측면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도 여기에서 위로를 얻었더라 이런 말을 보면서 목사든 누구든 간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걸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요.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도 되고 하기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들어갑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거 이상하네요. 함께 따로.
군사도 옆에 둔 거죠.
예. 그럼 따로는 뭐죠?
뭐가요?
옆에다 둬서니까 함께죠?
아, 우리하고 일행하고 같이 있잖아고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 함께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네.
따로는 건 누구하고 따로?
아니 이제 저기 뭐야 이 그 혼자 이제 따로 있고 그러니까
독방요?
있는 게 아니고
예예
예. 보통 그 일반인처럼 이렇게 살게 예? 하면서 예? 예 그렇다고 이제 군인을 붙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따로는 누구와 따로 이런 요거 분명히 해버리면 답 나옵니다.
다른
제수들과 따로. 아니, 호송하는 데 필요 없죠. 이제 도착했으니까 이제 호송하는 군인하고 관계없고, 군인 한 사람을 붙여놨더라, 그러고 따로 가는 거는 뭐하고 따로냐니까, 제일 좋은 답은 다른 제수와 따로입니다. 다른 제수와 따로인데, 그게 어딘고 하니까, 23절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세를 얻어가지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누구와 함께요? 군인 한 사람하고요. 군사 한 사람하고 그 집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가택이 연금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묘한 거는 그 군인 한 사람하고는요, 기본적으로 제수 처리 방법이 그 군인 한 사람하고는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수갑을 같이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군인, 할지 알겠다. 아,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되신 사람 맞아요?
옆에서 다 그걸 보고 있잖아요.
네. 네,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복이지 본인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렇게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개인 교수 받아도
그렇죠. 우리가 복이지 그 사람도 복이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런 생각은 안 나왔으면 알 수 없는데
그래도 거기라고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뭐 자기가 직업인데요.
아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심어서 죄송하다 생각했지만 아까도
그렇잖아요. 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는 그것만 관리하면 되는데.
아니 다른 죄수하고 또 묶여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자기 직업이 그거니까. 죄수하고 묶여 댕기는 거는 자기가 늘 맡아야 하는 임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지사 묶이는 것 중에 하필이면 요런 죄수 어떤 죄수요? 말 많고 시끄러운 죄수 아니겠어요? 날마다 시끄럽고 떠들고
조용히 쉬지는 못하겠다 그냥
어쩌니까 다 들어야 되지. 듣기 싫어도 다 듣게 되고 이놈 죄수가 만나고 하는 사람 다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보기 예수 믿는 방법도 이렇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이 터진 죄수입니다. 저 군인이죠. 그 가끔 왜 저기 일본 사람 중에 안중근 의사를 그 뭡니까 신으로 모시고 제사 지낸 사람이 일본 사람 중에 있거든요. 그 사람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안중근 의사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돌본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감옥에 같이 경비했다 해야 되나?
그 일본 사람은 위에 선조가요.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간수였어요. 감옥에 간수로 있으면서 그 죄수한테 감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감화가 안 되잖아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기의 애국자를 죽인 아주 뭡니까? 아주 포악한 놈이죠. 근데 그 어떻게 그 감동을 받아버렸냔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서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고 그를 모시는데 그게 후손들에게 물려서 내려온 겁니다. 그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바울하고 묶여서 아무래도 교대 근무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 바울의 인품이나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버리면 이 역시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훌륭한 군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입니다. 복.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난 막 교회를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예배드리러 안 가고 그냥 퍼지고 딴 데 가 있으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막 도리가 없네.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수가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우리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유대인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 그 유대인 그 위에 그 무슨 공예인가 거기 사람들을 예. 바울이 송사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같은 민족을
한 거죠. 그렇죠. 어차피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왔는데 그 재판 받는 상대방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네. 민족의 배신자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있죠. 그걸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의도가 있어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 중간쯤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어쩔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내가 노연하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노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다른 죄목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 소망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는데 앞에서 보면요. 일단은 죽은 자의 부활,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일단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단계를 거쳐 나가면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요. 23절 제일 끝에 보세요. 끝에 보면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죽은 자의 소망이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아니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그걸 좀 더 넘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가면요, 그게 예수의 일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훌륭한 전도자로서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게요,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얘기를 하면요, 거부감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 입에서 이 판은 어디서든지 그 반대를 받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대상자들에게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바로 얘기해버리면요, 거부감을 당할 여지가 충분히 많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들이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을 바꾸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거는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같이 유대인으로서 소망하는 걸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할 말 없잖아요. 그게 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나 나나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공통 그 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얘기를 진행을 시켜나가면서 뒤에 가서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그 다만 그 소망이라는 것을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을 이제 구원해 줄 거라, 이것 단계를 떠나서 뭐 그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 뭐죠, 법정에서 자기 얘기를 할 때 변호할 때에 이 부활에 소망하는 이야기를 종종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판을 그 앞에 얘기하면, 예, 부활을 인정하는 파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그 부활을, 네, 인정하지 않는 파도 이렇게 유대인 속에서 이미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 맞죠. 네. 사두개인들은, 네,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고,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일종의요 현실주의자들이고 현실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걸 맡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래도 그 존경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소망은 바리새인들하고 맥이 다 있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할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딱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로 표현을 바꿔가면서 자기가 할 말을 전하는 거, 이거는 그 잘하는 겁니다. 이게 안 쉬운 게, 주일학교 선생님들 저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보면요, 아들 앉혀놓고 어른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아이를 바꿔줘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눈높이 설교, 눈높이 기도, 아들하고 할 때는 그래 줘야 합니다. 요즘 제가 잘 못 가봤습니다만, 옛날에 그 유치부 아이들 예배 마치면서 주기도문 외우는 거 보고 제가 처음에 참 놀랐습니다. 유치부에서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그것도 빨라요. 한 자씩 또박또박 외워놔요. 아주 천천히. 유치부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거 가가지고,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속도도 그렇고, 글자 발음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맞춰가야 하는데, 이런 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참 잘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명도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3절을 하십시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 처음에는 초청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들이 이제 모여오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요?
아니요, 본인 누구?
옆에 묶여 있는 군인. 실어나도 하나 다 들어야 되겠지만요. 이 유대인들이나 바울은요, 그래도 관심사항이고 아는 이야기예요. 옆에 묶여 있는 군인은요, 어제 들어보면요, 저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들어야 했으니까 참 재밌었겠다 싶긴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예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냐,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그게 보면 결국은 예수의 일이란 걸 되죠. 그걸 뭘 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러는 거죠. 선지자의 말이 뭐예요?
선지서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걸 지금 우리식 표현을 쓴다면요,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대표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구약에서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 이사야가 먼저 눈에 떠요.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글을 남긴 선지자가 있고요. 글 말고 행적만 남긴 선지자가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글로 치면 분량 제일 많기로는 이사야가 제일 많죠. 문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가장 능력 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를 꼽는다면 엘리야가 꼽혀집니다. 그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둘을 꼽으라면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나오는데 소박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모세가 엘리야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힌트 드릴까요? 야, 백성들, 저 백성들 끌고 간다면 골치 아프더라, 야. 지도자로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럼 엘리야는 뭔 얘기 했을까요?
말할 듯이 똑같은데.
엘리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야. 불. 성천. 야, 모세가 말하고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끌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는 얘기를 모세가 한다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어려운 끝에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얘기 꺼내느냐면요, 변화산상에서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냥 환하게 빛이 나는 그 순간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더라고 했죠? 그 둘이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죠. 그때 무슨 얘기 했어요?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
그게 뭐죠? 예수님의 고난과 승천하실 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보세요. 이 두 사람 딱 적격이지.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들이 결국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간단 말이에요. 각자 대표인 두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제가 내용을 조금 바꿔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지도자로서 이런 고난, 그리고 지도자가 몸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모세가 잘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그 후에 영광스럽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이해하느냐 하면 엘리야가 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변화산상의 모습이 거기에 대화가 그렇게 딱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구약 성경이 뭐 최근에 저 누군가가 뭐 구약 폐기론을 이야기를 했는 모양인데 글쎄요, 뭐 저보다 공부도 훨씬 많이 했고 되게 탁월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구약 그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많은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것이고, 구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그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달된 핵심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왜 필요 없는데요?
글쎄요, 왜 필요 없는지.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시끌벅적 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 김용호 교수. 돌 김용호.
요한복음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시끌벅적한 상태가 꽤 있긴 합니다만은, 막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본인 말로서는 그게 핵심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이 바로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일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예수의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글이더라. 그런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네요. 네? 있어요?
예수님 말하는 사람이라고 다 듣는 것 아닌데. 아, 바울이 한 만큼 안 듣는데.
그 정도 얘기하면 뭐 척 돼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보세요.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뒤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사야가 그 말하더니 너희가 딱 그 짝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론 28절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러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쩌면 바울에게는 전화위복 아닙니까? 그래? 제가 사실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또 신천국에 그런 물어본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했고 더 널리 가게 된 거 아니냐.
안 거부했었어도 어차피 가는 거 아니야?
아, 거부 안 해도 가는 거죠. 결국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향하는 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의도니까 가는 겁니다. 단지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말을 듣고도 거부하고 돌아서는 유대인들에게 참 불행할 뿐이죠. 그 뭐 꼭 그 사람들 덕분에 그리 됐다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닙니다. 자관 바울이 그렇게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들을 살살살 잘 꼬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겠어요? 아 그렇죠. 바울이 꼬셔도 안 되는데 그건 누가 꼬셔가 될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믿어지고 믿게 됐다는 사실 자체는요? 복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이다라는 것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30절요. 바울이 온 이태를, 이태 빨리 바뀌어야 되는 말인데 세 번역에는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만 2년을 이 말입니다. 아,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아, 네로가 논다고.
그래서 논다고 바빠가지고 그런 것까지 내가 재판해야 되냐 하고 이제 내비를 돋보린깁니다.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그리고 어느 놈이 그런 거 보냈어 이래 나오면요. 덕분에 막 저 한 장소에 가만 앉아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전에 그 1, 2, 3, 4 전도여행 다니면서 고생했던 거하고 비하면요.
온실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서 한 7년 정도를 그 전도 여행을 또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후에요. 이후에. 그런데 그때요, 누가가 동행을 한 것 같아요. 그 왜 아느냐면,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 그 얘기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풀려나서 누가가 이 뒤에 전도 여행을 계속 다녔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그 뒷 얘기를 안 적었어요. 그 다음 전도 여행이 뭐 별 의미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한 7년을 바울과 함께 누가 여행을 다녔고, 디모데도 함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참수형을 당할 때도 현장에 누가와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쓰려면요, 쓸 이야기가 예, 충분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얘기를 여기서 그냥
그러면 자기 앞에 있었던 부분까지 정리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 누가 입장에서 예. 자기가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자기 직접 했던 그 전에 앞에 그 내용을까지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을 누가가 느꼈다고.
그러니까 정리했죠, 그러니까. 예, 예. 했는데 그 뒷얘기를 왜 안 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이런 의도가 우리에게 참 깊은 인상을 주는 것 중에 하나고요. 누가가 쓰면서 여기에서 매듭을 딱 짚어버리고 그 뒤에 계속된 이야기를 쓰지 않은 것은 뒤를 완성시키지 않고 비워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끝맺지 않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해서 이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암시를 주듯이 이걸 이야기를 중지시켜 놓은 겁니다. 그 뒤에도 틀림없이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들려줘야 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도가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또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이어 가라는 뜻으로 이게 매듭 짓지 않고 책을 끊은 듯한 느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누가의 의도가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마의 오기까지
이제 복음이 거기 전해지기까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요. 이 복음이 참 로마를 집어삼키게 되죠.
근데 이때가 내로면은 내로 때문에 조금 바로 얼마 뒤에 박해가 들어가잖아요.
네, 얼마 뒤에 박해 시작되죠. 박해가 계속 되는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해요. 좀 평화롭게 지내다가 또 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놔두면 또 좀 괜찮다가 또 일어나고 이런 세월이 길게 길게 이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고 로마가 세월이 지난 후에 복음화되고 결국은 이 바울의 이 걸음이 결국은 그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버리는 셈이 되죠. 세계 중심지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기독교화되어가는 그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실 매듭을 짚시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써주지 않았더라면요. 그 복음서하고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복음서에 바울이 전혀 등장하지 않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가지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로마서가 튀어나오면요. 사복음서 뒤에 만약에 로마서가 바로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만 오늘 우기는요. 그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게 웬 성도들이고 그리고 바울은 뭔데? 이러면 그 복음서하고 이 뒷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이 글이 그 뒤에 서신서하고 복음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오스 아주 기묘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가가 큰 일을 했죠. 그런데도 기가 막히는 거는요.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이고 통틀어서 누가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누가에 대해서 잘 아시죠? 누가가 어떤 인물인가 싶어서 열심히 찾아보면요. 누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바울의 편지 속에 누가가 뭐 한 몇 군데 나올 뿐입니다. 그 외에 누가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하는 얘기가 뭐 복음서에나 사도행전이나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많은 글을 긴 글을 쓰면서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했다는 자체가 누가가 대단히 그래서요 대단한 사람이면서 또 겸손하기 이럴 데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가 신약 성경에 얼마를 기록했을까요? 예, 두 권 썼습니다. 두 권 썼으면요? 분량 음악이 나오는 것은 겁니다.
누가하고 바울의 누가 뭐,
누가하고 이제 가만히 있을까요? 누가하고 사도행전하고 두 권 썼는데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바울이고요.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권수로. 그 다음에 두 권 쓴 사람은 제가 대면 한번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두 권 쓴 사람은 베드로하고 누가하고 그러니까 권수로 치면 두 사람이 2등입니다. 아, 2등이 아니고 3등이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있고 요한계시록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으니까 다섯 권 쓴 사람이 있네요. 그러나 분량으로 치면 누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더군다나 베드로하고 비교하면 재밌어요. 권수로 치면 동률 3위 분량으로 치면 베드로는 전후서 두 권 썼잖아요. 아주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참 고마워요. 그런 글을 쓰면서 세상 거기에 자기 이름을요 그렇게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충성하면서요 어떻게든지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정도 충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느냐 싶습니다.